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북조선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의 진행을 맡은 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 자매님 또 사무엘 형제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앙아시아 키르키즈스탄에서 사역하시는 김행범, 강혜남 선교사님 가정의 기도 편지를 통해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키르키즈스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키르키즈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입니다. 동쪽으로 중국, 북쪽으로는 카자흐스탄, 서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 남쪽으로는 타자키스탄으로 둘러싸인 완전한 내륙 국가입니다. 나라 영토의 90%가 산지라서 큰 도시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나라의 면적은 우리 한반도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꽤 넓은 편이지만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교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영토의 90%가 산악지대라면은 인구수도 그렇게 많진 않겠네요.
맞습니다. 키르키즈스탄의 인구수는 700만 명 정도입니다.
네, 나라 이름 키르키즈라는 말은 민족의 이름인가요?
아닙니다. 키르키즈라는 부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키르키즈라는 말은 40개의 부족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르키즈스탄은 40개의 부족이 모아져서 하나의 민족을 만들었고 그들이 세운 나라인 겁니다.
재밌네요. 중앙아시아에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얼핏 보면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들도 그 나라와 민족별로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키르키즈스탄 사람들은 어떤가요?
네, 같은 중앙아시아라도 민족별로 성격과 문화가 조금씩 다른데요. 키르키즈인들은 전통적인 유목민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목민이다라고 하면 몽골 사람들처럼 계절을 따라 가축들을 먹일 풀을 따라서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키르키즈인들은 키르키즈인들이 쓰는 이동식 집, 천막을 유르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요.
아직도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네, 물론 수도인 비슈케트 같은 도시에서는 우리처럼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산지에서는 길이 험하고 높은 곳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말을 타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키르키즈에 가면 학생들이 말을 타고 학교에 가는 모습이나 넓은 들에서 목동이 말을 타고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완전 재밌는 곳이네요. 말이 주요 운송수단이네요.
네. 또한 키르키즈스탄은 중국과 유럽을 잇는 교역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라의 문화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키르키즈스탄도 러시아 혁명 이후 한동안 공산주의 국가로 있었지만 1991년 이후에 독립하면서 현재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군요.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이 그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나라를 세워가게 되면서 대부분 강력한 독재 정권들이 나라를 이끌어왔고 그래서 어려운 나라들이 좀 많은데요. 키르키즈스탄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키르키즈스탄은 중간중간에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손으로 나라의 지도자를 바꾼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키르키즈가 워낙 산지가 많아서 중앙집권적인 철권 정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오래된 부족들의 지도력 지도력에 제각각 강력하게 살아있는 지역들이 많아서 대통령 한 사람이 그 모든 부족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다라고 합니다.
키르키즈 사람들의 종교 생활은 어떨까요? 무엇을 믿나요?
키르키즈스탄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한 명목상 이슬람 교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강성 이슬람 세력들이 볼 때에는 이들의 이슬람 신앙은 변질된 세속적 이슬람인 거죠. 이란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온건하고 개혁적인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남쪽으로는 인도, 동쪽으로는 중국에 더 가깝지 않나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슬람교가 주된 종교가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역사를 조금 바라봐야 합니다. 8세기경에 중국이 당나라 시기에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소수 유목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나라는 영토 확장을 위해 서쪽으로 계속 치고 나가 중앙아시아 땅을 쉽게 정복해 나갔습니다. 당시에 이들은 주술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서쪽에서는 이슬람교도를 믿는 아바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서쪽으로 쳐들어와서 당나라를 경계하며 싸움을 일으켰고 중앙아시아 지역에 패권을 놓고 탈라스 강에서 두 강대국이 딱 붙게 된 겁니다. 그 싸움이 바로 유명한 탈라스 전투입니다. 탈라스 강은 실제로 지금도 키르기스스탄에 흐르고 있습니다.
와, 재밌네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네, 이슬람교를 믿던 아바스 왕조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전투 이후로 중앙아시아는 이슬람교의 아바스 왕조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 지역의 종교가 이슬람교가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산국가의 시기도 지났지만 너무도 오랫동안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살아온 그들의 삶의 근간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중앙아시아 사람들에게 이슬람교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문화 같은 것이 된 거죠.
네, 어쩌면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나라인데요. 키르키즈스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보면서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 편지를 읽어가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편지 읽겠습니다. 2006년 카자흐스탄에서 시작된 사역이 2012년 키르키즈스탄으로 옮긴 이후 1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신 여러분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고 이루고 계십니다. 키르키즈스탄은 최근 몇 년간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도시의 도로가 새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건물들이 새롭게 지어지고 흙바닥이었던 장마당 골목도 점차 정리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외국인인 우리에게도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5년간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러시아 사람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중국인들까지 토지 산업에 가세하면서 토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지금 토지 가격 상승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 여파 속에서 모든 물가가 갑자기 오르고 있고요. 경제적 부담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거류증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비자 발급이 잘 안 돼서 떠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정치, 경제적 상황이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아원 보육원을 마친 여자 대학생들로 구성된 자립준비 청년 학교를 만들고 섬기고 있습니다. 12명의 자매들이 함께 생활하는 자립 청년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내면의 강인함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지 교회에서 예배 사역자를 세우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 고백을 이뤄갈 수 있도록 훈련과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매주 드려지는 현지 청년 예배 모임, 러시아어 모임과 한 달에 한 번 키르키즈어 예배 모임에서 해남 선교사가 섬기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또한 이 땅에 예배자를 세워가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땅의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보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믿음이 더해지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김행범 선교사님은 지난 20여 년간 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에서 살아오셨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보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5년째입니다. 매번 신문을 통해 그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도대체 이 전쟁은 언제 끝나는 걸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지체되고 있어서 공격하는 나라나 공격받는 나라 다 엄청난 손실만 더 커져가는 것 같아 하루빨리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런데 편지를 보니 그 전쟁에서 이웃 국가들이 다 같이 영향을 받고 있었네요. 전쟁에 참여하기 싫은 사람들이 러시아를 떠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나 봐요.
아무래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러시아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러시아인들도 많이 이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키르기즈 같은 나라는 그동안 큰 변화도 없이 조용히 살아오던 나라인데요.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많이 와서 살게 되다 보니 덩달아 도시의 점점 시설들도 좋아지고 발전하게 되었네요.
네, 그런데 선교사님 편지 내용을 보니 그게 다 좋은 일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갑작스럽게 물가가 급증하면서 기존 키르기즈스탄 주민들과 선교사님 같은 외국인들이 생활하기가 무척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네요.
맞아요. 무엇보다도 토지 가격이 너무 올라서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서 좋겠지만 선교사님처럼 임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임대료가 올라가니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전쟁은 항상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어려움을 주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서두에 우리가 공부해본 탈라스 전투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 전투의 결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종교가 정해졌으니까요.
키르기즈스탄이 사회 경제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서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편 김 선교사님 가정은 어린 시절에 고아원에서 생활하며 자라서 이제는 성인이 된 여성들을 위해 학교를 운영하고 있네요.
네, 그 학교의 이름이 자립준비청소년학교인데요. 그 이름에서 이 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육신의 부모님이 없었던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사회 속에서 홀로 살아가야 하는데 모든 게 막막할 거예요. 그들이 홀로 자립할 때까지 도와주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고아원을 나와서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을 텐데 선교사님이 마련한 이런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고아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을 마치고 성인이 된 사람들을 위한 사역도 있었군요. 생각해보니 정말 필요한 사역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교사님은 특히 그와 같은 성인이 된 고아들 중에서도 여자 대학생들만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모두 12명의 여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너무도 큰 힘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도 나의 삶에 의지할 곳이 없는 어린 여성 대학생들이 선교사님 가정같이 좋은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살펴주는 것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과 같이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앞으로 그 나라의 좋은 지도자들로 자라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현지 교회에서 러시아어와 키르기즈스탄어로 각각 따로 예배 모임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각각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러시아어가 더 익숙하고요. 시골 지역에서 이제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은 키르기즈어가 더 익숙할 겁니다. 키르기즈스탄은 두 언어를 모두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자기가 제일 편한 언어로 예배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도 두 언어로 각각 따로 예배 모임을 하고 있네요. 특히 키르기즈어 예배를 우리 강해남 선교사님께서 인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려면 두 언어를 모두 다 할 수 있어야겠네요.
네, 김현범 선교사님은 두 언어별로 각각 찬양과 경배 시간을 인도할 예배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젊은 키르기즈 청년들에게 단순히 노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키르기스 청년들이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네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 예배 자리에 방문하여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자미님께서 키르기스 땅과 또 그 땅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저희들 대표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중앙아시아에서 40개의 부족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만들어진 키르기스스탄에 대해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땅으로 부르신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조금씩 펼쳐지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의 전쟁으로 난민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변화가 생기고 외국인으로서 키르기스스탄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며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선교사님 가정이 돌보는 12명의 어린 여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룩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섬김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필요들을 채워주옵소서. 두 언어로 각각 준비되는 예배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더욱 넘치게 하시고 나라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깊고 강력한 예배가 그곳에서 드려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사무엘 형제님께서 이어서 선교사님의 편지를 좀 더 읽어주세요.
네, 편지 보겠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는 모두 4,330개의 종교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3,933개가 이슬람입니다. 전국에 3,626개의 이슬람 모임 장소인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의 수는 전체 인구의 1%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키르기스 의회는 선교 목적 가정 방문 금지법을 작년 12월 10일 승인하여 외국에서 종교 교육을 받는 과정도 규제하는 등 법적인 강제성을 명시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던 키르기스스탄의 종교청도 각 지방의 마을 곳곳마다 종교청을 분산하여 더 세밀하게 관리하는 조직으로 변환하면서 종교 보안 영역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교사들의 사역들도 불법 모임으로 간주되어 거금의 벌금을 내고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안전하고 지혜롭게 주님을 전하는 모임이 유지 보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인구의 11%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사역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올해에는 키르의 시골 마을에 가서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하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협조 요청을 받고 쓰레기 마을 지역의 부모들과 교사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서개발, 상담 교육 등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협력하게 된 국제 구호단체들과 함께 지혜롭게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키르기스스탄에는 아직도 신부 보쌈, 결혼 보쌈과 같은 납치 사건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딸을 둔 저희로서도 아이들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 땅의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이슬람교가 비록 강성은 아니고 세속적인 이슬람교이지만 나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기독교의 선교 활동이 확장되는 것을 경계하고 또 금지하는 법안까지 만들어서 이슬람교 중심에 세워진 이 나라의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선교사님들 중에는 사역이 강제 중단되고 벌금을 내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네요.
네, 그런 와중에도 김 선교사님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을 펼쳐가고 있으신 것 같네요.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애쓰고 있군요.
본래 키르기스스탄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화려하고 멋진 도시에서의 생활을 갈망하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자신들의 현실 앞에서 낙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과거처럼 말을 타고 다니며 자연 속에서 가축을 기르고 살아가는 유목민의 삶도 충분히 멋져 보이지만 온 세상이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분명 키르기스스탄에도 그런 빠른 산업의 발전을 향한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와 같은 것들을 보고 있다 보면 마음속에서 갈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최근에 외부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난민으로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와 같은 현상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순수한 키르기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의 시기에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헤쳐나갈 방법은 보이지 않고 마음속에 아픔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정서 개발 같은 마음을 다루는 그런 교육 과정을 한다고 하십니다.
지방에 사는 키르기스인들에게는 참 생소한 일일 것 같습니다. 마음을 돌보는 일이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돌봐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이사야 61장 1에서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한 절씩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과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미 그 땅에서 15년 가까이 계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선교사님의 시선이 마음이 상한 키르기스 영혼들에게 향하게 하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역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국제구호단체에 협력해서 진행하지만 앞으로 선교사님 부부가 이 일들을 더 깊이 다루게 되도록 준비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사람의 다치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저에게도 감동과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때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회복의 사역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선교사님도 두 딸이 있다고 하는데요. 키르기스스탄이 아직 치안이 좋지 않아서 염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땅 키르기스스탄을 위해 그리고 변화된 종교정책으로 위축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님의 마음 속에는 새롭게 주신 그들의 마음을 돌보는 이런 사역을 시작하는 일들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형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랜 시간 그 땅에서 온 삶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김 선교사님 가정을 늘 돌봐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선교사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영혼들의 아픈 마음을 같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부터 그들의 마음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며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정서를 다루고 마음의 상처난 부분들을 다룰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심령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귀한 일에 함께 동역하는 구호단체들과 관계 가운데 부드럽고 좋은 마음을 주셔서 잘 협력하며 진행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키르기스 정부의 종교정책이 바뀌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역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사역할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이 선교사님의 사역에 미치지 못하도록 늘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의 두 딸을 늘 지켜보호해 주옵시고 하루속히 그 땅에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키르기즈스탄 선교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러시아와의 전쟁이 있고 그로 인해 발전하는 키르기즈스탄을 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려움도 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선교사님의 눈에는 소외되고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영혼들의 마음의 회복을 위해 선교사님의 사역이 발걸음이 새롭게 옮겨져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겸손해지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마음도 제안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느끼셨습니까?
네, 저는 키르기즈스탄 선교 소식을 들으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깊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사역의 방향을 현재 지금 넓혀가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또 실제로 느끼게 됩니다. 특히 소외된 청년들과 아픈 마음을 가진 영혼들을 돌보려는 마음이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키르기즈스탄 땅에 회복과 소망을 주시고 선교사님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선교사님들은 목의 통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단서를 들고 그 나라에 찾아가서 아픈 곳곳들을 치유하며 그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지금 막힌 혈관을 뚫듯이 어쩌면 그 나라가 지금 뚫어내야 되는 영적인 그 막혀있는 담을 무너뜨리는 그 존재가 우리 선교사님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동이 있었던 것은 러시아 말로 켈키스 언어로 예배하고 찬양했다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남조선에 와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언제까지 남조선 언어를 흉내내며 예배하기보다는 고향분들과 함께 북조선의 말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가 더욱 감동이 크고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샬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네, 두 분 귀한 나눔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이 방송을 함께 들으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양과 같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늘 잊지 맙시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시는 우리 북조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북조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숨쉬는 모든 순간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그분은 절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눈물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을 때 그 눈물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제 이름은 소피아입니다. 22살이고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안히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부디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은 이 땅의 모든 나라에 비추는 밝은 빛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림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2026년 5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길을 살아갈 때, 이리때가 가득한 세상을 걸어가는 두려움 가득한 양의 모습일 때,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예정하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회복시키사 끝내 저 높은 하늘 천국문으로 인도하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들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과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 말씀을 오늘도 삶에서 지켜가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저희들의 허물을 사하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월이라고 하는 봄바람이 불어오는 이 계절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사랑의 주님 앞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광야 40년 동안의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함에도 쉽게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죄인들의 심령도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놀라운 하나님을 알지만 삶에 찾아오는 작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원망의 목소리가 먼저 흘러나오는 죄인들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었음에도 받은 은혜의 결단과 결심을 내렸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또다시 세상의 풍속에 이끌려 르비딤의 사건처럼 무너지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이 없다면 살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여, 그럼에도 이 죄인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십자가가 너무 두려워 도망쳤던 이 죄인들이지만 주여, 저희를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박해가 심한 이 땅에서 신앙을 숨겨가며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문을 꼭 닫고 평안을 잃어버릴 때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사랑으로 오셔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주의 종들은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예전에 나일강을 쳤던 모세의 지팡이처럼 부끄러움 없이 교회로 향했던, 들고 갔었던 낡은 성경 한 권 저희들 손에 있습니다. 주여, 한이 많은 이 백성, 아픔과 절망이 가득한 조선 땅에 이 성경의 말씀으로 생명이 일어났던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손에 남겨진 낡은 성경 한 권, 가장 소중한 주의 백성들의 법의 유언이, 주여,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샬롬을 주옵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뜨거운 광야길, 전갈과 독사가 가득한 세상길, 무릎써 메마른 사막길을 걸어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없어서 말씀이 없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 가장 귀한 이 말씀 끝까지 지켜내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 저희 북조선연합교회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옵소서. 남조선 교회들도 붙잡아 주셔서 이 민족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시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어둠이 짙어질수록 저희들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게 하옵소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 모두에게 예레미야의 마음에 불붙게 하셨던 그 열정이 견딜 수 없는 영적 각성으로 이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다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 모두가 이 광야 길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못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처소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다인 목사입니다. 거친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 북조선 땅에 있는 온 성도들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또 함께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도사님 앞에 계신데요. 전도사님, 네.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정답이고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맞는 것인가라는 게 가장 어렵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 그때는 또 언제인가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님들도 마음속에 아마 각양 좀 다른 답들을 품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답을 그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일 겁니다. 우리는 흔히 기다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백이나 또는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하는 그 지루한 시간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좀 다릅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신앙적인 기다림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내 방법, 내 속도를 내려놓는 가장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인생의 빨간불 앞에서 잠깐 멈춰서는 것은 목적지에 가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죠.
네.
오히려 하나님의 이 신호를 준수하면서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때를 구하는 이 거룩한 기다림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깊이가 곧 우리의 신앙의 깊이요 믿음의 깊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은 결코 낭비되거나 허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멈춰 서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뒤편에서 가장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좋다 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잘 견디면서 잘 인내하면서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잘 기다리는 사람을 참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즉각적인 응답 대신에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손에 쥐어지는 것보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빚어가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많은 믿음의 선조들, 이 조상들에 대해서 이 기다림의 학교를 통과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리며 열국의 아비라는 믿음의 거장으로 빚어졌습니다. 요셉은 13년의 종살이와 죄인으로서의 생활을 그 옥에서 하면서 혹독한 기다림을 통해 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경영할 수 있는 인격과 지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한 10여 년을 쫓겨다니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목자로 만들어졌습니다. 노아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산 위에서 120년을 기다리며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은 결코 방치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셉의 인격을, 다윗의 영성을 가장 세밀하게 조각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작업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랜 시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가장 바쁘게 일하고 계심을 믿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살펴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선배들이 견디었던 수십 년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기다림은 사실 길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지 고작 40일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면 백성들이 모세의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불안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기다림의 반대말은 조급함이며 그 조급함의 시작점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짧은 40일을 견디지 못해 두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합니다. 인도자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즉시 잊어버렸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은 반드시 대체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금송아지입니다. 내 불안을 달래줄 세상의 방법, 사람의 힘, 권력, 눈에 보이는 우상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의 밤이 길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다른 힘을,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 실수는 내 속도에 하나님을 맞추려 한 교만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반대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영적인 조급함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기보다 자신들의 불안을 당장 해소할 가시적인 어떤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와 심판이었습니다. 40일을 참지 못해 그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엎질러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더딤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 이 고난의 동굴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부재의 시간을 임재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40일은 백성을 버려둔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가장 소중한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고요한 시간은 사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가장 세밀한 설계를 하고 계시는 창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둘째로, 환경이 아닌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 모세라는 환경을 보며 두려워했지만 승리하는 성도는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하고 붙잡습니다. 시편 130편 5절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며 입술로 말하며 가슴에 새기며 견디는 시간입니다. 환경은 바뀝니다.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갈 때 같아서 변하고 바뀝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등불 삼아 어두운 밤, 어두운 동굴을 걸어가십시오. 셋째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의지하십시오.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내 이름을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모세의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에 실패하고 조급함으로 범죄했을 때조차 우리에게는 영원한 중보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기다림의 동굴을 무사히 통과하여 영광의 빛으로 나아가도록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긴 시간 동안 응답이 없는 산 아래에서 지쳐 서성이고 계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은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그 40일이라는 더딤의 시간은 사실 백성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가짜 믿음을 걸러냅니다. 순전한 신뢰만을 남기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습니다. 불순물이 빠져나가야 정금이 되는 것처럼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 투명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앙망한다는 뜻은 간절히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기다림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새 힘을 공급받는 충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힘을 얻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무거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읍시다.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욱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잘 견디는 자, 잘 기다리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내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환한 미소로 우리를 안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두운 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며 오늘 여러분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세미한 소리로 들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오늘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두움의 광야 속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북조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어두운 광야, 어두운 터널 속에서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다리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상 속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다인 목사님과 함께 저의 예배를 드렸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다인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참 신약성경을 읽으면 목사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지만 거기에 기적을 볼 때만 또 반응하고 끝까지 자기들의 생각과 고집과 때를 고집하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왕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그런 때에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중보자로 보여주는 그 예표로 드러났던 모세의 모습에서 참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6년 5월 3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북조선 성도들의 마음을 귀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과 평강으로 성도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일상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누리며 또 먹고 마시며 만족하며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온 마음으로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며 살아갈 복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